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과 제목과 좀 전에 봉독하신 내용이 달리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순서지를 받아보니까 새벽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제가 오후에 이 찬양 예배 때 설교를 준비한 본문과 꼭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같은 본문이어도 말씀을 보는 방향이 다르면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 비교하면 더 재미있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제가 준비한 걸 훔쳐본 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화까지 학자들의 이름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까지 고고학 이야기까지 성령의 계시가 똑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갑자기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분부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죽음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전제가 없으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서도 많고 각기 종교에서도 많고 학자들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아주 고대 신학자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로 흔히 어거스티로 알려진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 확실하다라는 유명한 전제를 남겼습니다. Omnia incerta, sola mors certa. 모든 것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가 않는데 죽음만큼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오더라라는 이야기를 그는 그 시절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하이데거라고 하는 학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죽음은 매우 필연적인 것이다. 또는 죽음은 매우 고독하게 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죽음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죽음은 시기를 알 수가 없다. 또 죽음은 결국은 내 자신의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언급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문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즘 특히 웰다잉이라는 주제까지 언급되면서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라는 것도 많이 연구합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친히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념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그 이후에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의 다른 것을 크게 걱정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제자를 보시고 너는 다 좋은데 건강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냐 하고 제자들의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너는 다 좋은데 집안 배경이 그렇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구나라고 그 이력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제자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으십니다. 건강도 집안의 배경도 일종의 스펙도 학력도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믿음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넘길 텐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기 하인 고쳐주기를 원했던 백부장을 만나셔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시면서 그의 믿음에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수로본에게 여인이 자기 딸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의 좋은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좋은 믿음에 따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주님의 고민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세 종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꾸중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꾸중 듣는 이유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막상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꾸중하셨다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꾸중 듣는 믿음의 사람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다른 것을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십니다. 일생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꾸중 듣는 삶을 평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들을 꾸중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신앙이 부족한 우리를 꾸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꾸중 듣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홀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긴 믿었는데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이 내 안의 신앙적인 역동성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면서 주변에게 끝없이 영적 감화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 또 삶의 내용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에 또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로 끝없이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감동시켜 나가는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웅대한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서 불렀던 자주 불렀던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 가운데 가시밭에 백합화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려면 바람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향기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밭의 꽃은 찔리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찔리고 상하면서 향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역사를 변혁시켜 나가던 웅대한 신앙의 이야기는 평화시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진 핍박 중에 지붕 없는 감옥에 살다가 스스로 죽은 얘기를 걸어가면서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큰 삶을 살지 않아서 영향력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면 향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믿음 생활하고 홀로 신앙 지키고 홀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의 선한 능력을 주변에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창조해내는 역량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중 듣는 믿음의 사람 되지 말아라. 기왕에 예수 믿고 살아간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꾸중 듣는 차원인지 겨우 혼자 신앙을 지키는 차원인지 아니면 능력 있게 십자가 감당하는 믿음인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분명히 주님 굳게 붙잡는 온전한 믿음이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